한국의 한 젊은 무명의 영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은 감독으로 데뷔하는 이첫 영화를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자기가 꿈에 그리던 유명한 인류 배우들의 출연을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손수 만든 대본을 이미 잘 알려진 유명 배우에게 보냈습니다. 무명의 감독이 유명한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하면은 성사가 잘안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은 보낸 겁니다. 주인공으로 좀 출연해 달라 하는 그러한 얘기지요. 기다리는 맘 초조하고 회답은 오지 않고 망설이다 못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유명한 배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얼마 전에 대본을 보낸 무슨 무슨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배우님은 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어떠세요? 이번 작품에 좀 출연 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주 조심성 있게 이렇게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아예 안 되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아유 바쁘신 분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 유명한 배우가 아주 굵직한 이 묵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감독님, 저는 5년 전에 이미 감독님이 만드시는 영화라면 출연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감독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5년 전에는 이 유명한 배우가 참그 이름도 성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 삼류 배우였는데 지금 이한 5년 지나는 사이에 아주 유명한 인류 배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년 전이 무명 시절에 이 배우는 오디션이라고 하는 오디션은 다 돌아다니다가 한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심사위원이나 관계하는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배우는 아예 또 떨어졌나 보다 생각하고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데 자기의 셀폰에 부재중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배우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오디션하였던 영화의 조감독인 아무개입니다. 오늘 배우께서 오디션에서 보여주신 연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맞는 배역이 없어서 같이 작업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좋은 기회에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친절한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이름 없는 배우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언젠가 이 사람이 감독이 되면 내가 그분의 영화에 꼭 출연하리라. 이렇게 해서 5년 뒤에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와 봉준호라고 하는 감독이 만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송강호, 봉준호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아시죠? 이분들이 출연하고 감독한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 미국 아카데미 영화 역사가 92년인데 이 92년 역사 속에 이 외국어를 쓰는 작품이 이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4개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받은 아카데미상은 로컬상이고요. 그 이전에 이 영화는 사실은 이미 세계 국제 영화제인 이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이미 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며칠 전 어느 신문에서 뉴스 제목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드디어 큰일을 해냈다 그러길래 이게 뭔가 해서 보니까 OECD 국가 중이 36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와 똑같이 32등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일하는 것으로는 두 번째로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 영화가 최고로 인정받고 국위까지 선양하는 것은 참 좋은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서 얘기를 하지요. 좌파 영화다. 아니다. 한미 문제다. 경제 문제다. 뭐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청색과 흰색 칼라가 주요 테마다. 뭐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영화는 픽션이잖아요. 픽션은 픽션일 뿐입니다. 오히려 픽션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봉준호와 송강호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높이 평가하고 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분들의 만남이 특별한 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겨서 그들은 세계의 제일이 되고 국위까지 선양하는 이런 특별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죽 써서 개 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다 들어보니까 죽은 설교고 개는 성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장로님이 그 자식 하길래 그 자식이 지 자식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그가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지칭한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이 목사가 교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교인이 이 목사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만남에서는 그 다음에 특별한 결과를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만남이나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30분 늦춰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두절미하고 원인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브루클린의 11시 예배를 마치고 여기에 1시까지 오시려고 그러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두 장로님이 다 말이에요. 목사님 거기 가서 11시에 편안하게 말씀 증거하시고 친교까지 하시고 천천히 안전하게 오십시오. 그래서 그 좋은 말씀이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아주 뜻밖의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 30분 늦추면 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장로님 다섯 분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하시는 말씀이 참 교회도 좋고 그 교회 장로님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고 또 그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대략 한 4년 전에 뉴저지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경험 많은 분들입니다. 서로 무언의 약속과 정도를 지키며 지금까지 이렇게 대과 없이 은혜 중 교회를 섬기는 것도 참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작년에는 홈델 예배당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된 우리는 금년도 2020년도를 이 새해를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교관내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몇 년을 제가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편안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까 간혹 교인들 중에 목사님 이제 우리도 차차 나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편한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액티비티하게 일할 젊은이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섬기고 봉사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답은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시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정말 베이직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목사인 제가 과연 성도들을 어떻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나를 특별한 목사, 교인들 간에도 서로 특별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주 특별한 관계로 매 시간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치도록 특별히 만들어 나가는 만남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죽 써서 개 줬다는 목사나 이 자식 저 자식 하던 장로는 그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평화 속의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설교 그만할까요? 제가 오늘 얘기할 거 다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하지 않았으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첩되어서 나와요. 우리는 흔히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고소당하시고 또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장면까지 이런 모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극 대본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대략 한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총독과 병사들, 구레네 사람 시몬, 강도 두 사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접촉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총독의 병사들이죠. 여러분, 병사라고 하면은 지위나 신분이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누구의 병사라고 그랬죠? 총독의 병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 단어에서 보면은 총독의 신복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이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첫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의 관저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온 군대를 그의 앞에 다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들은 온 군대를 다 불러 모을 수 있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총독의 병사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만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일부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려 10번 이상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지요.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들은 주홍옷을 벗기고, 그들은 가시관을 씌우고, 그들은 오른손을 들리고, 무릎을 꿇리고, 그들은 침을 뱉고, 그들은 머리를 치고, 그들은 골고다에 이르러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몇 절 안 되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이 총독의 병사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접촉했지만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고통당하게 하고 고난의 길로 끌고 들어가 십자가 달리도록 작업하는 것, 그리고 그 옷을 나눈 것 외에는 특별하게 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목사님, 그 중에 백부장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 백부장과 함께 예수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에 그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했던 어떤 말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을 존중한다든지 예수님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신앙 고백하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수많은 접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그들은 단지 호송관, 예수는 죄수, 이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은 십자가 주변에서 그냥 맴돌다가 끝나버리고만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을 예수님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그러겠지요. 그 뭐 죄수와 그 호송인 그런 관계에서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치바 도세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오늘이 주일날인데 여러분 3.1절하고 겹친 날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달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가 그러시네요. 초콜릿을 주고받는 발렌타인스데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하나 더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1913년 10월 26일, 이것도 뭐 10월 26일이네요. 안중근 의사가 이 중국 하얼빈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일본 영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사살하고 중국 감옥 위순 감옥으로 이렇게 잡혀가게 됐는데 이 위순 감옥의 교도관으로 있었던 일본 헌경이 바로 치바 도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 죄수와 원수의 나라 교도관이 오간에서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치바이 도시지는 처음부터 자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권총을 안중근 의사의 머리에다 겨누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던 그런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총 앞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내가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아주 거침없이 강변하는 이 안중근 의사의 당당한 태도와 그 일관된 신념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결국은 옥중의 앙중근에게 머리를 숙인 일본인 간수가 바로 치바 도시지였습니다. 그는 안중근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참 미안하고 내가 일본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은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안 선생님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치바 도시지는 나중에는 안중근 의사에게 도리어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안중근 의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군인으로 살아서 그런 일이니까 우리 대한 이 나라에 위협을 가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지는 마세요. 결국 안중근 의사가 형장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그러한 편을 써달라고 하는 이 치바 도시치에게 안중근 의사는 이런 글을 써주었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문이라. 나라가 위급할 때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니까 당신의 임무일 수밖에 없고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글을 써주었습니다. 이 글이 유목이 되어서 이 치바 도시치가 자기 집에 가보로 보관을 하다가 숨지기 직전까지 자기 자손들에게 나중엔 이걸 넘겨주면서 안중근 의사의 제사를 우리 집에서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만이 아닙니다. 자기 집 옆에다가 2m나 넘는 그 안중근 의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안중근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가지고서 지금도 헌슈 미야기 현 구리하라시 그 동네에서는 100년이 넘게 이 안중근 의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병사들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의 병사들이 과연 호성관이라고 하는 그 틀만 넘었다고 할 것이면 여기 안중근 의사의 심중을 보고 존경하게 되었던 이 치바 도시치 이상의 것을 그들도 보았을 것이라고 한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들조차도 원수로 여기지 않으시는 그리고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보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 그런데 그들은 뭘 보았습니까? 땅만 보았어요. 아래만 보았어요. 땅의 문화인 이 겉으로 보이는 틀, 겉으로 보이는 지위, 겉으로 보이는 신분, 뭐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만 보다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하늘의 것을 봐야 돼요.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 위의 것을 생각할 그런 사람이 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될 우리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 삶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느새 땅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되었어요. 로마의 병사들처럼 세상에 갇혀버리고 자기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반응이 없는 채 그냥 먹고 입고 쓰고 살기에 거기에 전념하다가 헛된 만남으로 끝나버린 로마 병사들이 오늘 우리들이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그룹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39절에 딱 한 번 나오지만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해골의 곳, 해골 곳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동네 언덕에서 뛰놀던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언덕이라고 그러니까 골고다는 우리말로 그냥 골고다 언덕이라고 해서 언덕이지 골고다는 그런 감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외지고 한적하고 험한 무덤가이가 그게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지 않는 것이 이 골고다인데 이 골고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라온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한때는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온 백성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뭔가 병이라도 하나 고칠까, 말씀 듣고 인생에 뭔가를 얻을까 노력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고 외쳤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의 일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매달리게 십자가에 달리게 그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독해졌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가만히 따져보면 이들은 처음부터 이에 타산에 따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다라기보다는 그들은 늘 자기의 이익을 따라 계산해서 예수님을 맴돌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 옆에는 아무것도 생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에 타산에 따라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자리에 저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예수를 버리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현세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입맛에 따라 교회에 출석하고 십자가 주변에 맴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마치 이 사람들처럼 어느 순간 예수님을 버릴 준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 율법학자, 장로들은 하나로 묶여지는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바로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율법학자라고 대변되는 이 사람들은 과거 번역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은 그때에 그 사람들은 필사를 통해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어떤 구절이 난해하면 어려우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풀어주면서 가르쳐주었던 사람, 이 말씀의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탁월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마을 저 마을 여기저기 흩어져서 회당에서 가르치던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따르는 도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613가지 소항을 꺼내가지고 장로들이 유전이라고 얘기하던 그것들 아닙니까? 이들은 바로 이런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말씀이 증거하고 말씀이 예언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몰라봤단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 따라 저 사람을 따르는 게 유익할까? 아니면은 이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이걸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적혔고 말씀 한절 한절을 암기할 때마다 삶에 적용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긍휼히 여겨라!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 그 긍휼히 여김을 포기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 뜻 따라 사는 자리를 포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머리에 충분히 채웠지만은 저들의 손과 발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악한 습관들이 버릇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저들의 삶의 양식이 되었어요. 그들의 삶의 형태 속에서 말씀은 단지 하나의 지식일 뿐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전혀 되고 있지 않았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들 마음속에 긍휼이 사라지고 자비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인애도 없어져 버렸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그 이하에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여러분 귀로만 듣고 종교적인 유흥처럼 우리가 듣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십시오.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여러 분파가 있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게 뭔 분파가 있는데 했더니만은 이 찬수파, 유기성파, 김동호파. 그러길래 그게 무슨 파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주중에 이분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어떤 사람은 이찬수 목사 설교를 듣고 일주일 내내 듣고 또 유기성 목사의 설교도 일주일 내내 듣고 그러고 와서 자기 교회 목사에게 그런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목사님, 목사님은 이찬수 목사처럼 재미있게 설교를 못하네요. 목사님은 유기성 목사님처럼 영적 깊이가 좀 없네요. 목사님은 김동호 목사님처럼 신랄하게 말씀을 하지 않네요. 그러고는 서로 앉아가지고서 이찬수파와 유기성파가 싸운답니다. 어떤 목사가 더 훌륭한지. 말도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1000번 들으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지요?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들음이 재미로 듣고 비교로 듣고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고인물이 썩듯이 여러분의 영혼은 썩어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어느덧 내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은 남을 공격하는 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사랑이 떨어지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떨어져 버리고 십자가 주변에서 맴돌고만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적들을 양산하고 교회 안에서 내 친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원수를 만들어내는,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그 반대편에서는 그런 사람이 됨을 오늘 우리는 이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강도는 그냥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갔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강도는 두 명이지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사람입니다. 한편 강도와 또 다른 편의 강도입니다. 강도 중에 한 명은 자기는 죽을 죄를 짓고 십자가 매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는 되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 죄 없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유명한 말을 하지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듣고 응답을 이렇게 하셨지요. 내가 네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핏 많은 사람들은 이분을 이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처럼 이 한편의 강도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이 구원의 완벽함. 자, 구원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이 신앙이 된 것이 바로 이 한편의 강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도외시한 채 우리는 그냥 그 강도를 공격하고 있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시지. 막판에 가가지고 예수님 그냥 딱 그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죠? 그 한마디 잘 해가지고 구원받은 저 못난 그런 인간.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끼리도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저 사람 자격 없어. 안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 마지막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십시다. 이 사람은 시세말로 하면은 구경 나왔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레네 출신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리비아, 그냥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도시였고 그래서 혹자는 이 시몬이 흑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인종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레네에서 살다가 유월절이 돼서 그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쓰러진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라고 이 로마 군병에게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현상 아닙니다. 참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여러분 15장 21절에 이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여기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루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6장에 보시게 되면 로마서 16장 13절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약교회 바울이 바울의 이 위대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루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고요. 루포 어머니는 바울도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부터 존중받아야 된다고 바울이 말을 했어요. 심지어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교회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은 AD 30년경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60년 전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30년 기간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에 행인에게 불과했던 길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은 그를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루포도 나의 동역자예요. 루포의 어머니인 이 시몬의 아내는 교회의 어머니라고까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씀이에요. 훌륭한 지도자였단 말씀. 그러다 보니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성경 속에 다른 전설과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름 부활절날 뭘 먹어요? 계란 먹지요? 삶은 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구레네 시몬이 계란 장수였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계란 장수였답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가서 십자가를 진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결국 그것은 필연이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더니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걸 잘 아는 사람을 이 시몬이 찾아가게 됐더니 그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한 다음에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회 교인들과 함께 동참해서 자기 온 식구들과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시몬은 십자가를 맴도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전환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지는 십자가 지는 자리였더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은 공공연히 사람들에게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지신 주님과의 그 만남이 혹시 로마 병정들이 만난 그 모습이 아닐까요? 혹시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지식으로만 습득한 그 십자가의 만남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행인처럼 이에 타산 따라 예수 따라왔지만 결국 예수를 버리고 마는 그런 십자가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그런 만남은 아니었는지. 십자가 곁에 있는 우리들이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 크리스천으로 십자가 언저리에서만 맴돌다 그냥 끝나게 되는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서로 특별한 만남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만들어가서 평생의 동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한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의 특별한 역사를 펼쳐나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도 특별한 만남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후에 김태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예수님 고난 받아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뿌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높으신 은혜와 가마감동 내지고통 충만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3.1절을 맞아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에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온 땅에 750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게 하시고 이제 뉴욕 한인교회 제1교회를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또 공동체를 만들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